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호주 내의 일부 제야 인사들과 진보 계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난 1975년의 거프 위틀람 연방 총리 해고 사태에 대한 영국 왕실과의 사전 조율 혹은 인지설은 일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주 내 일부 진보학자들의 끈질긴 법정 투쟁 끝에 지난주 전격적으로 공개가 허용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거프 위틀람 당시 연방총리를 전격 해고했던 존 커 당시 연방총독은 영국 왕실의 연방총리 해고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독단적인 판단의 근거에 이를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당시 존 커 연방총독은 거프 위틀람 총리 해고 계획을 여왕이 사전에 알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방 총독으로서 거프 위틀람 연방 총리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합법적으로 분명히 보장됐는지 여부를 영국 왕실 관계자들과는 논의했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1975년 존 커 연방 총독이 거프 위틀람 연방 총리를 파면 조치한 것이 합헌적이다, 위헌적이다는 논란은 4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1975년 호주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조나 프로듀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75년 당시 상황부터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1975년 11월 11일 네. 이 호주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유당으로부터 23년 만에 정권을 되찾고 질풍노도의 개혁을 추진했던 이 노동당의 거프 위틀람 당시 연방총리가 네. 존 커 이 당시 연방총독으로부터 파면 통보를 받은 날이기 때문인데요. 네. 호주는 헌정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연방 총독이 연방 총리를 파면하고 연방 상하원을 해산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는 그 같은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네. 이 정치 문제 개입에 극도로 자제하고 또 조심하는 영국 여왕의 대리인이죠. 호주의 연방 총독이 연방 총리를 파면하는 사태로 치닫게 된 이유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 하원에서의 다수 의석 확보를 통해 집권한 위틀람 정부의 개혁안은 이 번번이 상원의 벽에 부딪힌 데 따른 결과입니다. 네. 1973년 집권 첫 해에만 이 거프 위틀람 노동당 정권이 추진한 정부의 핵심 법안 13개가 상원에서 부결되는 진기록도 남겼습니다.
밀어붙이기 시기였죠.
네네. 결국 이런 상황이 1975년까지 이어졌고요. 네. 이 정부 예산안마저 부결되자 이 위틀람 정부는 타협이 아닌 예산 전용 법안의 우회로를 택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무리수가 결국 부메랑이 돼서 이 연방 총독에 의해 파면되는 파국을 맞게 됐던 것입니다.
네, 호주 현대사를 논할 때 거프 위틀람 정부를 빼놓고는 얘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학자들은 말할 정도인데요.
네.
또 일부에서는 호주 현대 정치사의 거목으로 거프 위틀람 당시 연방 총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비록 해고됐지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방점을 찍은 정치 지도자였죠.
네, 그렇습니다. 호주 역대 최고의 진보 정권을 탄생시킨 주인공입니다.
네.
그는 1972년 25년간에 걸친 보수 성향의 자유당 정권이 마침내 문을 내리고 호주 역대 최고의 진보 정권인 노동당의 거프 위틀람 정부를 이끌었습니다.
네.
거프 위틀람은 공식 취임에 앞서 이 연방 부총리로 지명한 랭스 버나드와 함께 총선 직후인 12월 5일 단 둘이서 내각을 구성한 채 무려 40여 가지의 정부 정책안을 확정 발표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2주일 후인 이 1972년 12월 19일 무려 27명의 내각 강요가 취임 절차를 마쳤는데
네.
이 가운데 단 4명만의 장관만이 이 23년 전에 노동당 정부하에서 강요 경험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신출내기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네. 뭐 23년 만에 정권을 잡았으니까 또 그것도 뭐 불가피한 상황이었겠어요.
이 1973년에는요
네.
1800여 건의 사안에 대해 정부 재가가 내려졌습니다.
완전 밀어붙이기식의 네. 개혁안이었는데
네.
자, 하지만 거프 위틀람 정권의 3대 원칙은 지금도 노동당의 정치적 어떤 좌표이자 정치적 교훈이 됐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고프 위틀람은 당시 핵심 정책 아니든 비핵심 정책 아니든 오직 이 평등 고향, 네. 또 정책 수립 과정의 국민 참여, 예. 또 국민 위상 제고 및 국내 재능 표출 보장의 3원칙만 부합되면 모두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아무튼 고프 위틀람 당시 연방 총리는 역사적으로 호주 사회에 있어 아주 중요한 궤적을 남겼다는 것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프 위틀람 정권에는 스페인 이민자 출신으로 네. 호주 이민 정책에 커다란 궤적을 남긴 풍우나 정치인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엘 그레스비 이민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엘 그레스비 이민장관의 주도하에 이 거후 위틀람 정권은 결국 인종차별주의 정책의 종식을 공식화함에 따라 백호주의는 이 정책적으로 폐기 처분되는 듯 했고 다문화주의의 초석이 마련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
네, 저희 SBS 탄생의 주역이기도 예. 했습니다.
그 점이 매우 중요하죠.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거후 위틀람 정권하에 아시아인들의 호주 이민 문턱은 사실상 한층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라트로브 대학의 역사학자죠. 알렉스 맥더무트 교수는 네. 엘 그레스비 이민 장관의 획기적인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유럽에만 이민문을 열었던 거죠.
네. 맥더무트 교수는 엘 그레스비 이민 장관이 당시 필리핀 방문을 통해 이 호주의 백호주의는 사장됐다 이렇게 외쳤지만 사장된 것도 또 동면 중인 것도 아니었다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예.
즉 당시 노동당 정부의 혁신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호주 유입 이민자 수나 이민자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이 백호주의가 사실상 존속됐음을 인식하기는 어렵지 않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렇군요.
네. 대표적인 일례가 1975년 4월 네. 사이공 주재 호주 대사관이 폐쇄된 사건이었는데요.
네.
네. 사이공 주재 마지막 대사였던 제프리 프라이스 씨는 베트남 폐망 직전까지 호주 정부에 끝까지 협조를 제공한 이 대사관의 현지 직원들에 대한 호주로의 망명을 허용해 줄 것을 연방정부에 호소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하지만 놀랍게도 거후 위틀람 정권마저 이 아시아 이민자 대량 유입에 대한 우려 속에 월남인 대사관 직원들의 호주 망명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던 일례는 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저희 SBS 라디오의 살아있는 역사이기도 하죠.
네.
황루 전 SBS 본부장도 이런 상황에서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서 호주 와서 호주로 난민으로 와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 기억이 새롭습니다.
네.
아무튼 노동당 당시 고프 위틀람 정부 차원에서 또 어떤 정치적 셈법이 있었던 것이겠죠.
네, 정확합니다. 1950년대에 비영국계 유럽인에 대한 대폭적인 이민문호 개방이
네.
이 노동당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거프 위틀람 당시 연방 총리는 이들 월남인들이
네.
공산주의를 피해 탈주에 나온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지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레드 콤플렉스의 이 베트남 난민들은 결코 이 진보 정당인 노동당에 표를 찍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철저한 정치적 계산이었던
예.
것으로 보입니다. 뭐 결국 호주의 가장 대표적 진보 정권이었던 위틀람 정부는
네.
존 커 이 당시 연방 총독에 의한 호주 헌정사상 초유의 상하양원 해산의 후폭풍에 직면하면서 정권을 빼앗기는 단명 정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네. 호주 현대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오늘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은하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팟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